다른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5장 1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가.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합니다. 부르심. 이걸 하도록 이 일을 좀 하라. 우리를 불러서. 윤 목사 불러서 이 일을 좀 해라. 윤 장로 불러서 이 일을 해라. 김권사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실 때 이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지만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참 고달픈 것이기도 합니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더 자유로워 보입니까? 특별히 그걸 하라고 부르지 않은 자들 그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냥 편하게 있는 것 같아요. 불러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불러졌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불러주지 않은 사람들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편한 거 아닌가? 그러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화면이 안 나오네. 안 나오고 있었네. 이거 좀 켜주세요. 이거 리모컨 빨간 단추 좀 눌러주세요. 아니 리모컨 그 빨간 단추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야,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그러지 않고 부르심을 받은 게 눈에 보이는 그 여러 가지 일과 또 여러 가지 부담감, 여러 가지 책임, 또 외로움, 안 불러준 자가 더 많아 보여요. 불러준 자는 몇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 보면 이 불러준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귀한지 그걸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의 그 놀라움, 영광스러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으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 더 편해 보이고 좋은 것 같지만 천만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은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부르심이 왜 특별한가?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야 이래서 부르심이 특별한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 특별한 이유는 1절부터 3절에서 나타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부르심이 특별한 이유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 대제사장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이전에 대제사장,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어떠한 자입니까? 그는 특별한 자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 같은 자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대제사장은 어떤 자입니까? 그는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는 자예요. 자기도 죄인이에요. 자기도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이 인간의 이 연약에 쌓여 있고 죄 가운데 쌓여 있는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떠한 존재로 쓰냐 하면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존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러니 대제사장이 때로는 피곤해요. 대제사장이 때로는 불편해요. 대제사장이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나만 이 고생을 하나? 그러나 그가 누굽니까? 그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라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번에 사드를 배치를 했습니다. 어디에 배치를 했어요? 성주에 배치를 했어요. 경북 성주. 지금 뭐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사드가 건강에 위협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주 시민 그 주민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을 대접하려고 국방부 차관이 나왔어요. 그래서 회의장에 그냥 마을 주민들이 플랜카드와 꽉 차가지고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 차관이 설명을 하는데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차관이. 차관이 주민들한테 차관이면 별이 몇 개예요? 국방부 차관. 세 개인가? 두 개는 아닐 거 아니에요. 세 개인가? 네 개인가? 별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예? 그 장성이 차관이 돼서 주민들 앞에 섰는데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장관을 불러오시오. 지금 국방부 장관이 누구예요? 한민국 국방부 장관. 장관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귀를 기울여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마을 주민들한테 욕보는구나. 고생하는구나.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장관이에요. 장관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장관인데 왜 이런 고생을 한 천만의 말씀. 장관이니까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런 고생 싫어. 그럼 장관을 하지 말아야지. 장관이니까 그 모든 내 책임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가 자기도 연약에 있으면서 또 연약에 둘러싸인 그리고 또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혹은 나 자신의 연약에 쌓여 있는데도 이걸 해야만 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아니면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특별해요. 우리의 직분이 별 볼 일 없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특별해요. 그러니까 그 직분의 특별함을 생각한다면 부르심을 받은 것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그 직분의 특별함을 생각한다면, 그 직분의 귀함을 생각한다면 부르심이 그저 그 이전에 귀찮고 번거롭고 그리고 또 무거운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야 이게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심이 특별한 두 번째 이유는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아, 2절 말씀, 2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무식하고 4절까지 읽어봐야 되겠어요. 2절, 3절, 4절까지 읽어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가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여기에 부르심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스스로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취할 수가 없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취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취하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해라 할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된 거죠. 취하여진 거예요. 부르심은 왜 가치 있습니까? 왜 중요합니까? 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주 꼽아서 부르신 거예요. 특별하게 꼽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완전히 또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가 사람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뽑습니까? 아니면은 귀하게 뽑습니까? 우리가 사람 하나 뽑을 때도 정성을 다하고 귀한 일이면 귀한 일이 있어요. 다 조사하고 그리고 살펴보고 그래서 사람을 뽑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뽑으세요. 이 일을 할 만한 자. 장로님, 장로님 되실 때 귀하게 뽑히셨어요? 대충 뽑히셨어요? 귀하게 뽑히셨어요. 권사님은 권사님 될 때 귀하게 뽑히셨어요? 대충 뽑히셨어요? 귀하게 뽑혔단 말이에요. 그렇게 뽑힌 것은 다른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선택되고 부르고 알고 그래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부르심이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여 준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네가 제사장을 맡아라 네가 대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론이 된 거지 그저 아, 모세의 형이니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을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론이 그럼 과연 의미가 있느냐? 아, 부르셨으면 부르신 것에 어떤 근거가 뭐냐? 라고 할 때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했어요. 하나님, 아론을 불렀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마. 그리고 다른 장로들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보게 했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다른 모든 족장들의 지팡이에는 아무 변화가 있지 않았지만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 거기서 죽은 나무 아닙니까? 지팡이.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싹이 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생명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선택된 게 그게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아니고 아론을 통해서만 내가 이 생명의 싹을 나타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니에요. 이건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누가 이 일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네? 형제가 할 수 있겠어요? 자식이 할 수 있겠어요? 친구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우리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이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김 권사님과 윤 장로님만 얘기하니까 우리 허 권사님과 우리 홍 권사님이 좀 섭섭하실 것 같아요. 허 권사님과 홍 권사님도 껴서 얘기를 하면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허 권사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우리 홍 권사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아유 제가 한번 홍 권사님이 하는 일을 대신해 보겠습니다. 누가 올까요? 최 권사가 왔다고 해보세요. 최 권사라는 분. 제가 그 일을 할 택도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입니다. 허 권사님도 한 분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된 거예요. 이 선택된 이것을 잘 깨닫고 제사장으로서의 반차를 잘 행할 때 부르심이 그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택하시면서 뭘 하셨냐면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 부은 제사장. 기름 부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는 제사장이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임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 임명이에요. 하나님의 임명. 하나님이 임명해 주는 그 임명식. 그게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멜기세덱이 참 신비의 존재. 아브라함 창세기 아브라함에 만났던 사람인데 살렘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는 신비한 인물이에요. 그는 언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인간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특별한 존재예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그 멜기세덱이었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럼 그 멜기세덱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인간의 그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아브라함이 드린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역할 바로 그 반차가 바로 그리스도.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 역할로 이 세대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반차로 멜기세덱의 반차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특별히 임명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딱 그것을 통해 받으시는 대통령이 보고를 받는 비서가 있습니다. 그럼 비서관이 비서실장 다른 사람에게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비서실장 그 사람의 권력이 막강해요. 딱 정해져 있는 그를 통해서 대통령을 아련하고 대통령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할 수가 있어요. 다 보고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귀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르심이 가장 귀한 것은 7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습니까? 올렸어요.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대속자가 되셨어요. 올리고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받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올리신 게 뭡니까? 죄사함을 올리셨어요. 죄를 사해 주십시오. 간구와 눈물로 소원을 올렸어요.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인들을 위해 친히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죽으심을 받으셨습니다. 그 영혼을 맡길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모든 영혼을 받아주셨어요.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할 때 그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인간들의 구원이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고 그리고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의 그 영혼과 함께 하나님 앞에 탁 들어가게 된 겁니다. 대속자가 되신 거예요. 종종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묘사를 합니다. 이게 이제 다리에 여기 이렇게 두 다리가 이렇게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다리가 없어요. 사이가 비어 있어요. 근데 여기 두 개 탁 다리가 걸쳐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윤진 똑바로 앉으세요. 발장난 하지 말고 아빠 좀 보고 보세요. 빨리 발장난 하지 말고 발 내리고 입을 내리고 자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니까 뭐가 됐습니까? 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리가 났으니까. 그리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굽니까? 대속자. 그 대속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뭘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네? 그 사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아무도 그리스도께로 갈 자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한강이 왜 발전을 했느냐? 이럴 때 한강이 왜 발전을 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 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남으로 발전을 해서 그렇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통일이 되었다라고 하면 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을 거고 그러면 한강에 이게 다리를 이렇게 많이 넣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별로 이게 실현 불가능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 북쪽으로 다 이게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딱 잘려서 북한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북으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는 이제 강 북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발전이 되냐면 남쪽으로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의 다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높고 또 높고 또 높고. 그러니까 강 주위가 얼마나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의 중심이 예전에는 강 북쪽에 있다가 지금은 중심이 어디로 이동한 셈이에요? 커지다 보니까 강 남쪽으로, 강남과 강북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다리.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한강이 그 우리는 늘 봐서 잘 감지를 못하는데 지방 사람들이 한강에 이렇게 와보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란지 아세요? 장로님, 정신 차리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놀라겠어요? 네? 지방 사람들이 한강 보면 왜 놀라겠어요? 잘 해놨어요. 네. 틀렸어요. 권사님, 왜 놀라겠어요? 한강 보고 놀라는 이유?
길다.
길어서. 조금 비슷한데. 허 권사님, 한강 보고 놀라는 이유? 한강. 에이. 허 권사님. 아, 홍 권사님. 규모가 커서. 딩동댕. 넓어서 놀랐대요. 넓어서. 금강 이런 데 보면 작대. 금강, 낙동강 작대. 근데 한강은 크고 아주 깊고 아주 우리 여기 한강.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지방 사람들이 와서 보고 한강이 바다네. 한 바다같이 넓다는 거예요. 바다같이. 그 강에 다리를 쫙 나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해가지고 강으로 왔다 갔다 옛날에 한번 넘어가려면 배 타고 가야 되는 이 한강이 이제는 그냥 수시로 그냥 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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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지인이가 일어나네 그냥 에? 지인이가 살아났네 죽다가 살아났네 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강이 끊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있으니까 강이 이어져요. 그리스도가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로 탁 연결시키고 이 가치와 영광을 알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받고 싶습니까? 아멘! 그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서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을 부르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영광의 다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잘 순종함으로 받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충만히 쓰시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귀한 일들을 우리도 따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45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